LH 퇴직자들이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보상 브로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고물상 주인 등에게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도록 보상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주겠다며 제시한 영업용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독도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일본은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을 미화하고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보설도 실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득세하던 우익 세력이 왜곡 교과서라는 유산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이 나빠진 이유를 부동산 문제로 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전에선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서 선거 분위기와 판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건 물론 사망 기록까지 낙상 사고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이 이어지자 미국 등 외국인들의 철수 명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8명이 확진됐고 접촉자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LH 퇴직자들에 대한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취재 결과 LH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도시 일대의 땅 주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LH 출신이라는 걸 내세운 뒤에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 영업용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 일대입니다. 고물상이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LH 출신이라는 걸 내세워 영업하는 브로커가 활동한다고 해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내면 LH 시절 보상 업무 경험을 살려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아줌마들은
컨설팅하는
아줌마들이고.
아니야, LH 직원이야.
취직자도 그러니까.
그럼. 아줌마도 있어요?
제네시스 끌고 오는 분이 있어요.
LH 근무했다 오더라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땅 주인은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화는 그냥 한두 번 받은 것 같아. 보상 받아들일 테니까 더 받아들일 테니까 저희 회사한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탐문을 이어가던 취재진은 LH 20년 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브로커가 땅 주인에게 제안한 영업용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통화를 시도해보니 남성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말한 LH 출신 여성뿐 아니라 또 다른 브로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LH 출신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20년 딱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세종시 보상 딱 하고 마지막 퇴직하고 2008년도부터 동탄 신도시부터 컨설팅하고 있어요.
보상비를 원래보다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500만 원의 사례비를 요구합니다.
준비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지장물 보상에서 한 전체 금액이 한 20%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500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요.
JTBC 안태훈입니다.
지금 법은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보상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출신의 이런 브로커 활동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봐도 도무지 정상적인 컨설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물상에는 쓰레기 위에 고무를 덮어두면 보상금을 부풀릴 수 있다며 눈속임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LH 출신 브로커 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고 사무실엔 저녁에 온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보상 자문이나 중개를 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통화하며 JTBC 취재진임을 밝히자 말을 바꿉니다.
지장물 조사를 해주고 보면 그려지고 이게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까? 또 도와주는 측면이지 보상을 많이 받는 게 해주고 이게 저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임 씨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돈을 받고 보상 작업을 해주는 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할 땐 변호사나 행정사로 그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109조를 보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상비를 더 받아주겠다고 했고 사례비를 이미 언급했고요.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브로커가 생겨나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LH 출신 브로커들의 보상비 뻥튀기 수법은 프로 투기꾼 수준입니다. 이들은 주로 고물상을 노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폐지나 고철을 쌓아 안 보이게 한 뒤 모두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보상비를 더 받아내는 수법 등을 쓸 수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마치 투기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희귀묘목을 빼곡히 심는 수법을 쓴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줄줄 새면 결국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LH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의 일탈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건 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들의 왜곡은 비단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의 창씨 개명을 미화하고 일본이 고대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유샤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선인은 김, 이, 박 같은 성만 갖고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씨, 즉 일본식 이름을 줬다며 이를 강제하진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가르쳤다면서 교육 보급에 힘썼다고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이 문명화 교육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91년 왜나라가 백제 신라를 점령했고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학계에선 이미 폐기된 임나 일본부설에 입각한 억지 주장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출병으로, 태평양 전쟁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동아 전쟁이었다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미국 전함 애리조나호의 사진도 실렸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제국주의 지배가 이 식민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아주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유샤 역사 교과서는 일본 회의 등 우익 인사들이 참여해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과서는 지난해 결함이 무려 405곳이나 지적돼 검정에서 탈락했다가 이번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83곳을 수정하고서야 겨우 합격했습니다. 다만 우익 교과서의 현장 채택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또 다른 우익 교과서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는 전국 중학교 가운데 단 두 곳만이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왜곡투성이 우익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 자체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게 억지 주장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일본의 교과서에서 드러납니다. 1900년을 전후해서 일본이 발행한 교과서엔 독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은 역사적인 근거도 없이 급조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선화 기자입니다.
1904년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초등학교용 지리 교과서입니다. 시마네 현이 있는 부분을 보면 오키섬까지만 그려져 있고 독도는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 117년 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1897년 나온 중학교용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오키섬입니다. 오키섬에서 독도는 한 요 정도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쓰이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네. 여기 보면 오키 섬이고 여기에 독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 아베 정권 들어 영토 교육을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 영토로 편입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독도를 명확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지도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시마네 현 고시 바로 전에 그리고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꾸준히 그렇게 주장했었을까 그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딱 확인하는 순간 없구나, 주장하지 않았구나.
강원도 철원의 초등학교 교사는 수집한 일본의 옛 교과서와 지도 14점을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학살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의 조작, 민주주의의 암흑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군부는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죽음의 기록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총을 맞고 숨진 게 분명한데도 사망 진단서엔 낙상사고라고 남겼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에겐 탈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텅 빈 거리, 미얀마 군인들이 경적을 울리며 등장합니다.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더니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를 향해 다짜고짜 총질을 해댑니다. 한 남성이 총에 맞아 그대로 쓰러졌고 군인들은 쓰러진 남성을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청년은 17살 초민낫. 군부는 이 죽음을 낙상사고로 조작했습니다. 목 뒤 명백한 총상이 있는데도 군 병원은 사망진단서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군부가 재미로 사람을 죽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21살 친닌투는 지난 3일 경찰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을 사랑하지만 군부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 시위에 선봉에 섰지만 지난 27일 국군의 날 시위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희생된 목숨은 어느덧 52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군에 대한 군부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내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피란길 아이들은 부상을 입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니 필수 공무원을 빼고는 모두 빠져나오란 겁니다. 베트남과 일본 등도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필요할 경우 군 수송기 등을 투입해 교민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얀마 활동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군부가 한국에 있는 인권운동가들도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가족의 신상 그리고 집주소까지 현지의 신문과 방송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누군가 군부에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얀나이툰 민주주의 민족동맹 한국 지부장과 소모투 미얀마 독재타도 위원장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군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보모 안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안에 많이 걱정하는데요.
집 주소와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제 와이프 이름도 맞아요.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제가 같이 사잖아요.
미얀마 현지엔 80살 아버지가 있는데 연락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습니다.
주나님 아버지가 아무 걱정해가지고 나도 주나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뭐야 군대들이가 찾아가지고 어차피 회문
누군가 이들의 활동을 미얀마 군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에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했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가 몇 번도 이렇게 봤었어요.
이들은 주한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들의 사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유학생들도 들어가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미얀마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특히 부산에서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부산에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왔죠?
예, 이승주 전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28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 부산 중구 부평동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지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서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전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좀 커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확진자가 나온 주점, 유흥주점은 대부분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창문이 모두 막혀 있고요. 또 노랫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방음까지 하다 보니 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거리두기가 1.5단계고 밤 10시가 넘어도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때처럼 행적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방역당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산시가 영업시간 제한을 두거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부산시 등을 상대로 취재했더니 이번 확진자 가운데 밤 10시 이후에 유흥주점에 간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최승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효과를 분석해보니 예방 효과가 86%로 나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2차 접종분을 당겨서 1차 접종 대상에게 쓴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100만 명당 8.3명이 감염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4.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형성되는 2주 후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환산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서 10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주 후부터는 15명만 감염됐습니다. 백신이 86%의 감염을 예방했다는 결과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70%대 효과가 나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2차 접종분을 푼 것도 이런 기록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효과평가를 해보니까 뭐 이 정도로 좋으면 굳이 뭐 2차 하려고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당겨 맞기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 회분. 어제까지 딱 절반인 79만 명이 맞았습니다. 4월 3주에 43만 회분이 와도 200만 명. 2분기 안에 접종해야 할 770만 명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접종 간격을 최대치인 12주로 늘려도 5월 중순부터는 2차 접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본계약 물량인 350만 명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당겨 맞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화이자 백신도 본계약 물량 300만 명분이 늦게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안에 러시아 백신 도입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의 야간 운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8호선의 평일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2호선과 5호선, 7호선은 내일부터, 나머지 3, 4, 6, 8호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간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의 평일 야간 운행을 최대 30%까지 줄였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차선을 바꿔 운전을 방해했다면서 보복 운전과 폭행을 일삼아온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앞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고 다른 운전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서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 보복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래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뒤차가 앞차를 향해 끊임없이 경적을 울립니다. 결국 앞차를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려 욕을 퍼붓습니다. 느리게 운전해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30대 남성 A씨가 운전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산 화명동에서도, 지난 2월엔 구서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앞차가 끼어들었다며 욕을 퍼붓더니 분에 못 이겨 차문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A씨는 차를 향해 침까지 뱉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9월 보복운전 혐의로 이미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인데도 지난 2월까지 벌써 4건이나 비슷한 추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복운전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구로 이용된 때는 보복상이 흉기니까요. 해치어들어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위험,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 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곳에 의자를 빼내면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손님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오시니까 당황해서 쓰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정선과 양구에서 비슷한 시간에 잇따라 산불이 났습니다. 강원도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불이 번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두 곳 모두 큰 불길은 일단 잡혔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마을 바로 위 산속에서 흰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헬기가 연기를 따라 들어가 보니 불길이 번진 곳에 머지않은 산 아래에 민가 서너 채가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9대와 2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한때 200m가량 이어졌습니다. 공기까지 아주 건조해 불길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특히 민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부터 구축했습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민가는 처음에 발화 지점에서는 1,200m 좀 가까웠었는데 산불이 민가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산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민가 피해 우려는 없고요.
비슷한 시각 강원 양구군 방산면의 산속에서도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민통선 이북 지역의 산 정상에서 불이 처음 났습니다. 헬기 3대가 투입됐고 불길이 절반 이상 잡혔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이 남은 불을 모두 잡기 위해 지금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라 산불이 난 강원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30% 정도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등산객이나 주민 모두 산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네,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근에 처벌법이 강화됐죠.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게 결코 가볍지 않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살해 사건도 가해자의 스토킹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을 멈추지 않던 가해자가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담이 된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가 자꾸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다며 연락을 받지 않자 나중엔 마지막이니 잘 생각하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합니다. 글쓴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고인을 욕보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의 몸 상태 때문에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는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 20대 사회복무 요원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그동안 28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가족을 죽여 충격받게 하겠다.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했다.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가 인터넷 방송인 B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겠다며 올린 걸로 추정되는 글입니다. 얼마 뒤인 지난 12일 A씨는 이 방송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가방 속에 흉기를 넣어둔 채 앉아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저녁이 될 때까지 4시간가량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롱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JTBC 취재 결과 B씨는 지금까지 게시글 28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조치는 IP 추적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가상 IP를 이용하는 등 신원 추적이 어려웠고 같은 사람이 반복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카페에 나타난 게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 정도 왔었나 봐요. 알아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며 주변 사람을 죽여 B씨도 같이 죽게 만들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이후 첫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애플처럼 사내 인터넷까지 끊어가면서 조사를 방해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애플의 갑질을 조사하러 나온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챕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 앞도 막아섰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임직원들이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고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을 물리적으로 잡아 끌면서까지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경우는
공정위는 당시 애플 임원인 류모 씨가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이나 조사를 늦췄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조사를 방해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조사 첫날부터 네트워크를 차단해가지고
2016년 여름 공정위가 애플이 통신사들의 광고에 간섭한 혐의 등을 조사하러 나갔을 때입니다. 컴퓨터와 이메일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애플 사무실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겁니다.
10년 가까이 공정위 조사를 나가가지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 조사를 거의 나갔었거든요. 네트워크를 끊은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면은 애플 직원들도 업무를 못 보거든요.
공정위는 애플 코리아와 당시 임원 유 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현장에 못 들어오게 방해한 기업을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태료도 3억 원을 매겼습니다. 애플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총장이 운전기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알았어 몰랐어 대답하라고.
아니 돈이냐 아니면 치매냐?
뉴스룸은 지난해 11월 숨진 운전기사가 남긴 녹취록을 입수해서 김 전 총장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유족은 갑질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사람도 구하고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드론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시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달리는 차 위로 드론을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실험용 미니 자동차가 들판 위를 달립니다. 작은 드론이 따라 날아갑니다. 움직이는 차 위로 무사히 착륙합니다. 이번엔 운동장 위에서 더 속도를 높여봅니다. 드론이 빠르게 쫓습니다. 서서히 거리를 좁히다 역시 정확히 내려앉습니다. 아주 좁은 면적, 게다가 움직이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달리는 차 지붕에도 드론이 착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이 쓰는 GPS는 정밀하지 않습니다. 착륙 공간이 차 지붕처럼 좁은 경우는 물론이고 드론과 비스듬한 각도에 있거나 나뭇잎이나 비닐 같은 걸로 덮이기만 해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적외선은 나뭇잎 정도의 두께는 뚫고 나갑니다. 착륙 표지를 반구 모양으로 만들어 드론이 어떤 각도로 날아와도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먼 거리를 오랫동안 날 수 없는 드론의 한계를 자동차와 함께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나 아니면 재난 안전 쪽에도 보고 있는데요. 드론이 멀리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함께 갔다가 드론이 이렇게 이륙해서 관찰을 하고 어떤 뭐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착륙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없이도 물건을 멀리까지 정확하게 배달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을 보면 지금 시점에선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두 후보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죄 회견을 자청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 등에 대한 반성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사과 전략을 본격화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 월세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지난 총선 때는 종부세 인하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재산세와 착각했다며 뒤늦게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줄이고 정책선거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나친 공격이 오히려 지지층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을 찾은 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면서 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과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인해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당시로 보면 여당의 사과 전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정부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패가 달라서 이번엔 어떨지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당 지도부에 앞서 현장을 누비는 후보들은 이미 사과 전략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 화를 저에게 내십시오.
집권당 후보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과 전략은 역대 여권에서 써온 승부수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썼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 때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때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었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민심이 바닥이던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도 여당은 같은 전략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배철이를 때려주십시오.
이때는 아슬아슬 한석차로 야당의 제1당 자리를 내줬습니다. 앞서 2004년 총선 땐 당시 범여권이었던 민주당이 삼보일배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역풍이 불자 몸을 낮춰 사과한 건데 열린우리당의 대승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오간 사과 전략의 결과 이번에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개혁 노력이 확실히 보여져야 읍소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읍소 전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실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면 먹힐 것이고요.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오늘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처음에 한 해명을 놓고서입니다. 다만 표현의 문제일 뿐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이라며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100분 중 45분이 내곡동 땅 의혹에 할애됐습니다. 단독 초청인 만큼 오 후보가 그만큼 상세한 해명에 나선 겁니다.
시간을 너무
이건 설명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존재조차 몰랐다고 한 최초 해명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다만 표현의 문제였을 뿐 거짓 해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러면서 여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처가는 손해를 봤다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어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토론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오 후보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면서도 공격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전임시장들의 성비위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는 듯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저지하는 등 편파적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국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실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 국민으로부터 선관위 자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드라고.
JTBC 유한울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선 후보들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지난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법도 있습니다. 전월세를 다시 계약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을 처리하기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법은 아니라지만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신규 임대계약으로 보증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금을 줄인 대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9.17% 올린 셈입니다. 계약 시기는 지난해 7월 3일. 그런데 박 의원은 앞서 임대료 상한을 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월세 상한제법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그달 말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야당이 반발하자 박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마친 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이어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로 내가 맡은 일이라고 우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려는 노동자를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충돌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와 욕설이 뒤엉켜 공사장 전체에 울려퍼집니다. 출동한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정모 씨 주변엔 남성 네다섯 명이 둘러쌌습니다. 한 남성은 정 씨 위로 올라가 어깨를 밟습니다. 4, 5m 높이라 떨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입니다. 정 씨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이날 타워크레인을 몰기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민노에서 어떤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출근을 막았다는 겁니다.
따라 올라온 거예요. 따라 올라와서 완전 그 수치감은 저 진짜 다 내가 동물인 줄 알았어요. 성적 막 그 수치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등 이런 걸로 막 비비고 못 올라가게 떨어져 죽으라고나 했었고.
계약 문제가 충돌의 이유였습니다. 정 씨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약속된 날짜에 출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랑 다 쓰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사 측 역시 한국노총 측과 먼저 계약을 맺은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 입장은 다릅니다.
또한도 우리 민주노총에서도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정 씨는 팔꿈치 등 몸 곳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정신 이상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씨 측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여성가족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물리적 충돌이 점점 늘어나는 건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과 무관치 않습니다. 더 많은 계약을 따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을 늘려가며 노총의 세력을 키워가는 거죠. 문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노총이 서로 갈등하면서 다툼의 현장에서 정작 맞서고 있는 건 다시 노동자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 청라지구 공사 현장에선 양측 조합원 수백 명이 충돌했습니다. 이후 강원도 원주와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선 지금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지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빼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지금 고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충돌은 특히 올해 들어 빈번해졌습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 경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양대 노총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서로 상대 노총 조합원을 쓰지 말라고 사측에 압력을 넣는 방식입니다. 관행적으로 양대 노총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해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상대 소속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정부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면담에서 단순 노노 갈등이 아닌 집단폭력 사태로 문제가 커졌다며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일단 두 노조가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3일 양대노총 지도부를 불러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실상 국토부가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막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불안과 공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정부 책임자 자리를 새로 만드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의 발길질에 여성이 길 위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쓰러져 있는데도 다시 달려들어 몇 번이고 걷어차는 모습은 미국 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An attack on one of us is an attack on all of us. 65살 아시아계 피해 여성은 골반이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잠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또 몸이 날아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공격은 계속됐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I'm very frustrated by these attacks. It's horrible. It's so unfair to Asian New Yorkers.
육중한 몸집의 흑인 남성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직후 떠나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수배에 나선 경찰은 몇 시간 전 용의자를 체포해 증오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앞 빌딩에서 구경만 한 보안 직원들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미국적인 범죄에 침묵할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이끌 책임자 자리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증오범죄 보고를 촉진하고 관련 자료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잇따른 혐오범죄에 이곳 미국 한인사회는 도심 외출을 꺼리고 호신용품을 준비하는 등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해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이 어려운 이름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90년대생 기자가 만드는 구스뉴스에서 아버지로, 친구로, 목사로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말랑의 아빠입니다.
정신과 상담부터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다른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 똑같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아이한테 충격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제가.
아들이란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2년.
제가 고민한 경우는 이제 남자 화장실이 고장났을 경우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고민이라는 거죠. 여자 화장실로 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자 화장실로 가도.
아버지는 트랜스젠더인 아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숨어 살지 않고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빛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써줬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김규진의 친구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더 알려진 친구의 커밍아웃. 인터넷에선 보다 큰 혐오를 마주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심한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인 가족과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계속 발전하게 그런 동력을 주기도 하고 동기도 부여해주는 친구라고 나는 생각을 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사랑해. 으악.
혐오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로 말해주고 싶어요. 꼭, 네.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2년 전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한 뒤 이동환 목사는 교회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고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그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너무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꽃을 이렇게 뿌리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간다면 활짝 웃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신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굳게 굳게 믿고 있어요.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선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에서 축제가 열려도 좋은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입니다.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이 아직 성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주관이 덜 확립돼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매번 다수의 시민위원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장 밖으로 가라는 이야기들. 연이은 성소수자의 부고를 접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좀 어떻게 살아야지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더디 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까운 이들이 성소수자들을 통해 세상을 달리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낼 때 희망을 갖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이에요. 아니면 친구가 있어요.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주고 아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살자. 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JTBC 정재우입니다.
달리는 화물 트럭 앞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듭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꾼 트럭은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오토바이는 위기의 순간을 벗어납니다. 현지 시간 29일 인도의 한 톨게이트 근처 CCTV에 찍힌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트럭을 타고 있던 한 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화물 트럭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둘러서 몸을 피합니다. 좀 더 안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하얀 무언가가 수북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5일 베트남에서 좁은 길을 가던 화물 트럭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수 톤의 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 우리에 골든 레트리버가 앉아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 우리가 텅 비자 개를 대신 넣어놓은 겁니다. 사자를 개로 둔갑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동물원은 표지판을 치우고 실수라고 했는데요. 이달 초 후베이성의 한 동물원에서도 늑대 우리에 늑대가 아닌 개를 넣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크고 작은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의 시험 모델이 또 폭발했습니다. 10km 높이까지 올라갔지만 착륙할 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로 발사에 실패한 겁니다. 같은 날 영국의 우주탐사기업 버진 갤럭틱은 3세대 우주선 VSS 이매진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모습이죠. 고도 약 80km에서 지구와 우주를 같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 뱀장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수조 안에서 떼지어 헤엄칩니다. 주로 말리거나 액젓으로 만들어 먹는 까나리입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인공수정으로 까나리를 부화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알에서 깬 700만 마리 가운데 살아남은 5만 마리를 오늘 강릉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유흥업소의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니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24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영업을 하다가 손님과 직원 135명이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이 업소가 영업 정지 기간이던 어젯밤에 또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소에 있던 손님과 직원 98명의 명단을 구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3자 토론으로 이뤄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어제 밤에 있었는데요. 이 중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가장 많이 쓴 단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먼저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을 외쳐댄 것 당연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오세훈 후보는 지금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오면서
왕년의 MB 저격수답게 오 후보의 처가 땅이 MB의 내곡동 사저 땅과 붙어있던 지도까지 들고 나와 이번 선거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이 땅들이 붙어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걸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오해가 크시네요.
자, 그럼 오 후보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외쳤을까? 애들의 박 후보의 공격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받아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본인이 원조가 맞냐? 아,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1개 항목을 분양원가를 공개를 했고 박원순 시장 때 12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니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후보님, 저 조금 참아주세요.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됐습니다.
참아주시고요.
네, 오세훈 후보 말씀하시죠. 네, 박영선 후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발언.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싸움만 남는 토론 또 반복되고 말았네요. 우리 유권자들은 언제나 거짓말 가려내기 아니라 참말 골라내는 선거를 치러볼 수 있을까요? 다음 브리핑, 뒤바뀐 대통령 마케팅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사라진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딱 1년 전 총선 때만 해도 각 후보의 현수막마다 등장하던 대통령 사진, 또 나는 문재인 사람 이런 문구 가득했죠. 그런데 이번엔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나 공보물에서 대통령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보물에 문 대통령이 등장하긴 하지만 장관 시절 자신의 성과를 나열한 거고 사진도 강경화 전 장관과 찍은 사진보다 작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달하던 3년 전 서울시장 후보 경선된 박 후보 이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최근 당내 경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보유국이라 목소리를 높였더랬죠. 그런데 LH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자 부쩍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뒤늦게 열심인 곳 있죠.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박직문입니다. 4월 7일 박영선을 찍으면 박영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선을 찍으면 문재인이 됩니다.
물론 그 마케팅이 네거티브 마케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 말 2016년 총선 때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느라 진땀 뺐던 모습 기억들 하실 텐데요.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현수막에서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 찾기 어려웠고 정권 바뀐 후 당대표 경선에 나선 오세훈 후보 이런 말도 했네요.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필패입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뒤바뀐 대통령 마케팅. 이것도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 같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와 얘기를 나누고 바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와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춘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도 부산 시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예,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자기는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사람은 김영춘이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이다. 부산 경제를 생각하면은 김영춘이를 밀어야 되겠는데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지금 부산이 위기여서 힘 있는 여당의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4년 또 오고돈 전 시장일 땐 부산에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고돈 시장이 2년을 했죠. 그동안에 부산 도심을 대개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힘을 합쳐서 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제가 해수부 장관 하면서 그 일을 직접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덕 신공항 사업이 지난 10년간 표류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재검증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신공항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새로 물꼬를 텄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나 국제 관광도시 지정 같은 사업이 가장 큰 이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의 경제를 살릴 핵심 공약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북한 경제 자유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북한과 원도심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해서 해외 기업이나 또 학자 기업에게 국세와 지방세 대폭 감면 혜택을 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몰락해가는 부산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개인에 대한 검증 이슈론, 측근인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 형의 땅을 사들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내부 거래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땅의 매입 협상은 이미 국민의힘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이미 이건 구청이 하는 일이고 또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제 형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팔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일입니다. 그게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구청장 시절에 진행한 일을 가지고 저한테 마치 저와 가까운 구청장이 특혜를 준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타도하고 정치 공세입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김영춘 후보가 왜 부산시장이 돼야 하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대로 가면 부산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도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경제시장을 뽑자 정권 심판이 아니라 부산 살리는 선거를 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해수부 장관 시절에 우리나라 해운산업, 조선산업 살려낸 것처럼 반드시 부산을 살려보겠습니다. 저 김영춘과 함께 부산을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꿈 우리 시민들이 함께 꿔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터뷰한 김영춘 네. 후보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만난 부산 시민들에게서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30대 여성인데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만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라. 확실히 이겨라. 그러지 않으면 애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선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부산의 경제가 어렵다며 그 책임을 현 정부와 여당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출신이 시장이 되기 전에 그동안 계속 부산을 이끌어온 건 국민의힘의 전신정당 출신들 아니었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하면서부터 경제 살리겠다고 집권한 것이고 국민들이 세 번의 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직접적인 충격을 부산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지 무조건 전 정권 야당 탓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공약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산학협력입니다. 지금 부산의 대학이 거의 금년에 미달 사태를 겪었고요. 사람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기업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신산업이 육성되지 못합니다. 또 청년들도 기껏 이곳 대학에서 키운 인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오고 대학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산업협력을 전면화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산학협력 체제를 당선되자마자 1년 안에 기본 틀을 갖출 것이고요. 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개인에 대한 검증 이슈로는 4대 검거 관련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LCT 문제는 제가 거기 산다는 것 외에는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굉장히 산발적이고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한 사안들 가운데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옆집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미술관 부지 땅 옆집에 다른 소유에 있는 사람 집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해서 이 고발을 했는데 명백히 무고죠. 이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쏟아놓고 있고 그 정보를 언론에 제공을 해서 보도가 나게 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그런 명확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헛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불법 사찰 또는 사찰을 지시한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보 보고 내용들은 그야말로 정보의 선택적, 비대칭적 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왜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정권 심판의 민심이 표출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박형준에게 투표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게 1년하고도 석 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고 오는 5월에야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면 피고인들,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섰다는 혐의입니다. 먼저 당시 송철호 시장의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했고 이후 범죄 첩보서가 청와대로 전달됐다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매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권 인사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공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록을 다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지금도 관련 수사를 더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법원이 쉬거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 것도 지연된 이유입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짜는 절차가 오늘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은 송철호 캠프의 선거 전략을 몰랐을 뿐 아니라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임동호 전 위원 측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지 자신이 먼저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5월 10일에 열립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공중보건의가 있죠. 의사들이 군대 대신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보건소의 공보의가 무려 240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과 함께 조사를 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보건소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한의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한의사 따로 있어요?
보신 적이 없으세요?
난 한의사 소리는 처음 듣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공보의가 아예 출근을 하지 않거나 나왔다가도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런 날이 무려 240일이나 됩니다. 충주시의 자체 조사에서도 무단 결근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보의는 조사에서 10일 정도 무단 결근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충주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보고서 등 증빙 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관리 감독이 셀프로 이루어지다 보니 무단 결근이 3년 내내 이어졌지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8일 이상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신분 박탈 대상이 됩니다. 신분이 박탈되면 공보의가 아닌 일반병이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는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병무청이랑 합동조사를 했고요. 당사자도 8일 이상 무단 이탈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단 결근이 더 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렇게까지 출근을 안 해도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다닐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걸린다고 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해당 보건소는 신고를 받고서야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무단 결근을 하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92건입니다. 위반이 계속되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중보건의가 받은 징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공보의는 단 한 달 월급이 깎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0.1% 이하의 음주운전은 심할서를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성범죄에도 간대했습니다.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군인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되거나 정직 처분됩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인은 군복무를 대체해 일하면서도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수혜를 결정하는데 뚜렷한 기준 없이 약한 징계로 끝나는 겁니다. 특히 복무기간이 끝나면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위도 4월 중순 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름만 늦었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리 기간도 뭐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벌 규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규정 자체를 좀 만든다든지.
공보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당신의 볼 스피드, 당신의 스핀량, 당신의 런치 앵글, 당신의 모든 퍼포먼스가 더 좋아집니다. 타이틀리스트 AVX.
벤포벨은 효과가 오래가요?
벤포벨? 약발 오래가지.
한 이 정도?
체내 지속력이 길어 효과가 오래가는 비타민. To be continued. 벤포벨.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기상관측소입니다. 서울의 날씨를 대표하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로 기상관측 장비들이 보이시죠? 이 장비들로 서울의 날씨를 측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따라와 보시죠. 여기 벚나무 관측 표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 꽃이 피어야지만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다고 인정하는 건데요. 또 이 표준목에서 80% 이상 피었을 때 벚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지난 월요일 공식적으로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지금 벚꽃이 가지마다 활짝 흐드러지게 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왜 관측 표준목을 정해서 관찰하는 걸까요?
관측자가 매일 육안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령이 61년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나무를 저희가 매년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어디론가 나들이 가고 싶지만 코로나에 미세먼지까지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벚꽃 보면서 잠시나마 봄을 느껴보시죠. 만발한 벚꽃 보면서 봄이 느껴지셨을까요?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정말 더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붉은 빛으로 20도를 넘었고 서울은 22.9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햇볕과 산맥을 넣으며 따뜻해진 동풍 때문인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중서부 지역은 기온이 더 오르고 건조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과 강도, 광주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월 상순 정도의 날씨인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이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좀 낮아져서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함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은 더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원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어 내